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49절에서 반석이란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헐구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시고 이 반석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반석은 그 문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걸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은 흔들지 않지만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하게 되면은 결국 흔들린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메시아의 그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을 보고자 합니다. 온라인 코스 하는 분들을 위하여 세 문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9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해서 백부장의 무슨 믿음을 말씀하시는가? 이제 1절부터 10절은 백부장의 그 종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기에 9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해서 백부장의 무슨 믿음을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질문은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부의 죽은 독생자 또는 야이로의 죽은 외딸 죽은 나사로 등을 살리셨는가? 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성경에 보면 세 명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이 세 명들을 왜 죽은 자를 완전 육체적으로 죽은 자인데 왜 살리셨는가? 그 다음에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 자기 자신 예수 때문에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건 무슨 뜻인가? 를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6장에는 예수님께 산상수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는 가브나움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죠. 갈릴리 바다에 북쪽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니. 성경에 보면 백부장은 그 믿음의 좋은 면으로 이방인으로 믿음의 좋은 면으로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의 그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일종의 장교입니다. 우리 한국에 군대 갔다 하신 분은 아마 중대장 정도 한 대위 정도 되면은 우리가 한 60명에서 100명 정도를 우리 중대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대장, 대위 정도. 그와 같은데 로마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사도행전 그 10장 1절에서 2절 보면 처음으로 그 이방인들한테 그 복음이 전해진 베드로를 통해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1장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데 1절 2절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는 이탈리아, 즉 로마이죠. 로마가 그 저기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 군대다. 그러니까 로마 그 군인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여기는 고넬로라고 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로마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좋은 일들하고 하느님께 항상 기도한다.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절 35절 거기 밑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르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이 고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처음엔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보자기에 그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그런 짐승이 왔는데 먹으라 하늘 깨끗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방인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은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냐고 외모 그러니까 형식이죠. 뭐 지식이나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한국이나 외모를 취하지 않냐고 각 나라 중 하느님을 경외하며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와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느님 받으신 줄 깨달음. 그냥 마음으로 하느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에 따라서 이 행함이 나오는 이러하는 자를 하느님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그 35절이 중요한 그 사역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걸 이제 느꼈는데 이걸 포커스로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한인들 뿐만 아니라 이런 백인들 영어권이나 또는 이란 파시 모슬렘이나 또는 타갈록이나 스페니시 이런 식으로 계속 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 사역의 아주 그 신약계 특히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느님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백부장이 예수를 영접하는 이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백부장 사람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그래서 자기 유대인의 자기 친구 유대인 장로를 보냈다. 자기가 직접 가지 않냐고. 그러니까 종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했는데 이 종이 누군가 하면은 자기 그 집에 있는 하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하인은 일하는 어떤 서번트인데 그 종을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게 문맥에 보면 병을 고치게 달라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으로 이 고침을 통해서 결국 일시적인 것을 이제 영원한 것으로 영적인 구원으로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릴 때는 이제는 일체 어떤 그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여줄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영의 구원 그거 같아. 이거 구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1차적인 육체적으로 나음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나아가서는 이제 영적으로 나아지는 그것까지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하인을 낫게 해달라는 아픈 하인을. 그래서 유대인 장로 며칠 보냈다는 것은 이걸 보면은 백부장의 섬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풍습은 이방인들과 같이 지내지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해서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이방인 여자가 왔을 때 그 여자가 뭐 해달라 먼저 유대인을 고친다 했더니 뭐 개도 뭐 그 떨어지는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다는 그런 걸 보았어도 알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그 베드로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유대인 교회에 오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썩 피하다가 사도 바울한테 꾸중받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그 개드롱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풍습을 알고 있는 그 섬세함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백부장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를 보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전도 사역할 때 그 사람의 그 입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참 그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슬렘 그 사역에 대해 선교 집회 갈 때도 그 사역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우울한 그런 관점을 하면 전도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너희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을 전파하는 것이 그 중요하다면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라. 저희라는 것은 유대인 장로들이죠. 유대인 장로들은 이제 누구냐?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했죠. 이 사람에게 합당하다. 그래서 왜 합당하는 건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데 이게 저희가 유대인 장로 중에 아마 아이로가 아니겠는가? 그거는 우리가 누가복음 다음 장에 8장에 보면 41절에 이에 해당장인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었습니다. 54로 50을 왜 중간에 어떤 혈류병 여자와가 뭐 고치주고 이러다가 시간이 지체되는 바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54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느니라. 그래서 야이로의 12살 된 그 아이를 그 살리는 그와 같은 그것을 보세요. 그 죽은 딸을 살리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 장로 중에 하나가 야이로가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을 할 수 있고,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되 이 일을 하신 것을 백부장이 하인을 낫게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백부장에게 합당하다. 왜 합당하느냐? 저가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이방인이지만은 유대는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기도 처소인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회당을 지어졌단 말입니다. 이 이방인이.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낫게 하는 그게 있다. 합당하려 했는데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그 집이 멀지 않아서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백부장의 그 친구들이 왔다. 벗대는 앞에 보니 유대인 장로니까 아마 벗들을 보내어 누군지는 모르지만 유대인 장로가 아니겠나 추정하죠. 앞에 유대인 장로나니까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유대 장로님들은 합당하다. 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주는 게 합당하다 했는데 이 본인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게 감당치 못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그 겸손한 그 참 그 하나님의 권능을 있는 것을 문명이 하나님 권능이 있는 걸 믿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로마의 황제의 권능에 의해서 요즘 말하자면 하나의 중대장 거기에서 그 권능이 델리게이션 돼가지고 중대장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감당치 못한다. 겸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기도 감당할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다. 자기가 왜 감당치 못했냐? 주님은 창조주신 하나님 권능에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자기는 인간인 그 로마 황제 그부터 내려와는 거기에 권능을 하는 인간 피조물인 거기에 그 권능이 있는 걸 비교 감당치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왜냐하면 중대장이니까 100명 거리는 것이니까 다른 남의 수하 중대장 위에 이제 대대장이나 아래 제 아래도 중대장 안에 것도 소대원도 있고 또 분대원도 있고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만 하게 되면 한다 이겠습니다. 자기도 위에 있는 그 대대장 밑에 있고 자기 중대장 중대장 밑에 또 소대장 있고 소대장 밑에는 또 분대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그러니까 너무나 경외롭고 너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 이거죠.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나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권세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뜻합니다. 이 문명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그 18절 20절 보면 큰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부활하고 신한 뒤에 11명이 제자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권세에 가지고 하느님 너희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 백부장 얘기한 것처럼 명령을 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가 어디냐? 하느님 권세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이 사회가는 제자를 삼는 거 이런 말씀을 가리고 이런 자들이 얼마나 큰 그 은혜를 가졌냐. 왜냐면 하느님 권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가르쳐서 이 삶 속에 그것을 지키도록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영원히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준 거죠. 여기서 보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권세에서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하늘과 땅에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해졌더라. 백부장의 그 종이 이미 났었다. 집에 일하는 그 하인이 벌써 났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부의 그 죽은 독자가 살아나는 내용이 11절부터 17절에 있는데, 그의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나인은 이제 가부나움의 그 남서쪽에 나인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제자와 허리한 무리가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놀라고 기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녀가 하인이 막 낫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익사이팅한 이런 걸 보고 기쁨과 이런 것 들어가 있고,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나인이라는 그 도시 들어가는 성문에 가까이 올 때, 그 들어갈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온다 했습니다. 성 밖으로. 왜냐하면은 그 시체를 묻을 그 장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지로.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외동아들이고, 어미는 가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래서 그 장례식에 줄 따라서 함께 이제 도시 외곽에 그 장지에다가, 우리가 미국에도 보면은 이제 주로 그 장지들이 번화한 데가 있는가, 도시 외곽에 이제 주로 산 언덕이나 이런 데 있죠. 거기에서 이제 나온다. 근데 이들들은 어떠냐? 이 슬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는 어떠냐? 요즘은 이제 여자들도 뭐 직장에 남자하고 뭐 비슷해지지만은, 이 당시에는 모든 일거리는 거의 다 남자고, 여자는 남편의 그에 의해서 벌어드는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또 남자가 일찍이 죽기 때문에, 죽고 난 뒤 여자는 그 아들에 의해서, 가부가 될 때는 자기 있는 그 아들에 의해서 거기에서 또 생활을 하는 이런 그 상황에 있음. 이럴 때 남편도 죽고, 왜냐면 가부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외동 아들도 죽어버리니까 아무 돌봐줄 그와 같은 그 슬픈 그런 그 장례객들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되기 바로 아가페 사랑의 그 익스트림이 그 이모션적인 그 감정적인 그와 같은 그 실진다. 불쌍히다. 그 입장에서 가부야 남편도 죽고 그 아들 죽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여자의 생업이 거의 없는 이 상황에서 울지 말라 우는 것에 대해서, 가까이 오사 그 관의 손을 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마치 사는 자처럼 손을 대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죽은 시체는 부정한 거라서 손대지 말라 했어요. 하느님께서 그 죽은 시체는 그 부정하다고.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나중에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아주 언클린해서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이제 제사장에서 동물을 가지고 그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부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요구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부정한 그 시체를 산자처럼 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예수께서 가르쳐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그래서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음명해 주신다. 그래서 죽은 자를 마치 산 자처럼 말해가지고 이르는 살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죠. 나사로도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린 건 여긴 한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으러 우르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나사로 살릴 때 왜 자꾸 죽은 자를 살리는가 하면은, 무리를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바로 무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 나를 기름을 부어서 모든 백성들 위하여 그 대속물로 어린 양의 그 죽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걸 보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다고, 이 죽은 자를 살린 나사로 때 주님이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살린 그 내용이 세 경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살린 그 목적이 바로 백성들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거를 믿도록 한다 하는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현상은 구약에도 우리 엘리야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너 아들이 살았느니라. 연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이적을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자고 하나님 말씀이고 이러한 것을 믿도록 하는 그 목적이 있음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경우. 엘리야는 선지자의 그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죠. 하나님 말씀 전한 그거 내어 말이 진실이다.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진실이라는 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샤도 보면은 열왕기하 4장 34절 37절에 보면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두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엘리사 종이죠.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야가 가로되 너 아들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라. 땅에 엎드리고 절한다.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것을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결국 하느님께서 보냈다. 엘리샤와 엘리야는 선지자로 보냈지만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바로 구세주로 어린 양으로 이제 그 대속물로 죽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바로 그 보내신 메시아로 보낸 것을 저희로 믿게 하는 그 목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야 이게 이제 경외하죠. 하나님 경관을 이제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보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경관을 돌립니다. 이들이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큰 선지자 이제 여기서 백성들은 큰 선지자인데 왜냐하면 이들은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다들 알고 있어요. 뭐 요즘도 엘리야 엘리사를 이 큰 선지자 그 선지자 중에 크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왜냐하면 선지자인데 큰 선지자 마침 엘리야나 또는 엘리샤와 같은 큰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백성을 돌아보게 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실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큰 분입니다. 바로 메시아시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비단 유대인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선지자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보고 마치 구약길에는 한 선지자였는데 그들 선지자는 큰 선지자다.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그 보호하는 그와 같은 자다. 이제 이 정도라고 실은 그것보다 훨씬 큰데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소문이 퍼졌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 구약 때 그 하나님 말씀하는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다. 모든 이제 백성과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구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걸 보고 오늘 보니까 뭐 백부장에 한이 낳는거나 또는 죽은 이 참 독생자 아들이 낳는 살아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했더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고 가로되 이때 요한이 어디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헤롯 왕의 자기 그 여동생 아내를 데려가 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 가늠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유의 먹고. 그리고 세리와는 우리 광야에 주로 외치는 자, 주로 바깥에 광야에서 일을 사는 사람들, 감옥 안에 가둬놨습니다. 그것도 환이 머리를 위해서 바른 소리를 했는데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가로대 오실 거위가 당신오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오실 거위가 당신이니까, 그 메시아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하면, 다른 일이라는, 다른 사람의 메시아가 오는가 이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도 보면은, 이 구약에 말한 메시아를, 이 당시에 다수의 백성들이 믿고 있는, 로마의 그 압제부터 정치적인 자유, 이러한 것으로 믿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참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어떤 교회도 어떤 사역자들이나 어떤 성도들도 어렵다 되면은, 교회에다가 자기가 그전에는 잘 믿었지만, 하나님에서 교회도 하나님 교회고, 사역자도 하나님 부른 것 같지만, 이게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이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할 때 예수님이 대처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 사역자들도 거기에서 배워야 될 거고. 그럼 세례요한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기 전에는 어땠느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권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근데 이렇게 했으면 자기는 그 회개교회에 물로 세례를 주는데 침례를 주는데 디오는 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을 보면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라. 요한이 세례요한이 예수에 대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 보면은 그걸 알 수 있는데 6개월 나이가 많아요. 많은데 내보다 먼저 왔다.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나. 언제 계시냐? 태초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거기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구약 기사에서야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어린 세상의 짐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떤 놀라운 어떤 신앙의 고백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가늠한 것은 비단 왕이지만 그 말씀 전했는데 감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감옥에 있는데 여기서 자기도 구하지 않냐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 했지만은 하인도 고치고 또 그 죽은 그 외동아들 살려 이런 걸 하였지만 도대체 뭔가 그것을 이게 의심을 가진 거다. 이거는 참 지극히 그 자연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그래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면 20절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로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세례요한의 제자 둘이죠. 당신께 말하기 오실 거위가 당신일까? 바로 성경에 말한 예언하는 그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당신일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다른 일 기다려올까?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자기 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는 직접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셨다. 하게를 하신지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보면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은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원의 날이라는 건 여호와님 심판 날입니다. 그 복수하는 날, 심판하는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보면서 신이 바로 성령이 내게 임했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이것을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한 자가 먼저 하는가 하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또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또 여호와의 은혜의 해, 앞으로 올 그 은혜, 그레이스의 그 해와 우리 하나님이 심판날을 전파해가지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이와 같은 그 내용을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그리고 요한에게 한 것을 질병 고치고 그 설명했죠. 소경이 보게 되었고 안전병이가 걸었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긴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으며 가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사역이 뭐냐?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죠. 메시아. 그 기름,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도죠. 바로 기름을 부은 자. 하느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러한 사역들을 지금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느님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란 뜻은 주는 구원이시란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역이 이를 그냥 보여줍니다. 그 이 자체가 하나의 그 증거입니다. 그 하느님이 그 구약에 예언했는 그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다, 예수가. 그러면서 23절에 이제 이것을 전하게 되면 요한은 세례요한은 알죠. 아, 저 뭐 성경에 박식하니까 그 구약 이사야에서 이런 여신자라는 것을 그 말씀대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일 기다린 게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런 것을 알게끔 하는 그 감옥에 있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때문에 실족한다. 왜 주님 때문에 실족하느냐? 주님 때문에 실족한다.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바로 실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그 주 예수 그것을 받지 않으면은 그 들었는 그 주님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도 로마서 9장 32절에 나오는데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유대인들이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힘의 그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부딪혔다. 무너졌다. 걸림이 되어버렸다. 실족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래 하는데 참 세례요한처럼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음을 계속 킵하면 실족을 안 하는데 그걸 킵하지 못하고 우리 현세의 어려운 일 이러한 것을 보면은 해에 빠지게 되고 결국 실족하게 넘어지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을 이제 보면은 9절에 예수님께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해서 백부장의 무슨 믿음을 말하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바로 창조주신 하늘과 땅에 가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위해서 나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권세 안에 있다는 믿음.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가부의 죽은 독생자 세 번 이제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리는데 야르의 죽은 옛다리를 살린다든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이유는 예수님께 설명했는데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이 보낸다는 것은 선지자 수준이 아니라 메시아, 모든 민족을 세상에 짐을 질 거는 메시아, 구원의 구세주로 보냈다는 것을 믿게 한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어노인티드 원.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느냐 보기 또는 말씀이죠. 나를 인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바로 받으지 않으면 바로 실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그걸 믿으면 실족을 안 하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보니까 세례원강은 현실이 너무 어렵고 막 이렇게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야 할 때는 우리 더욱더 기도하고 실족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05장 우리 부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